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사도행전 하면 우리가 퍼뜩 익숙히 떠오르는 잘 알려진 주제가 하나 있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의도는 알겠어요.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순수함, 열정, 능력. 아마 그런 역동성을 그리워한 향수 때문에 오늘 현대교회들이 많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표어로 주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초대교회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나요? 초대교회도 만만치 않게 많은 문제를 생산하고 문제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 핵심의 가치는 이런 것이어야 맞겠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교회를 설립하시고 또 그 사도들을 통해 1세기 때 나타났던 그 순수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 아마 그것을 오늘날 교회가 회복하고 복원하고 목표해야 그것이 맞겠죠. 이제 우리는 특세 중에 있습니다. 이번 특세는 선교적 제자로 전환하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초점을 좀 맞추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 3.1교회가 이제 60주년을 내년이면 맞는데 지난 60년보다 더 나은 영광스러운 60년을 위해서 3.1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영의 비밀은 뭘까? 많은 청년들이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의외로 진로 문제나 개인의 비전 문제, 소명 문제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형제들을, 자매들을 많이 만나요. 마땅한 고민이고 굉장히 중요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마쳐질 즈음이면 우리 온 교회가 또 온 성도들이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답을 얻는 분명한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면서 서론격이니까 서론 시간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말씀을 따라 들어와 보시면 의외로 이제 이 전체 28장을 통해서 내가 어떤 관점에 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하는 눈이 열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자, 여기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이름은 로마식 이방 이름입니다. 근데 의외로 이 이름이 갖는 의미가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의 눈길을 끄는 이유가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의미를 담은 이름으로 봐서 이분은 일단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돼 있죠. 자, 우선 내가 먼저 쓴 글,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네, 오늘 답을 다 말하고 묻습니다.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사도행전은 의사 출신인 누가가 썼어요. 그러면 누가가 먼저 쓴 글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어떤 책일까요? 누가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기 전에 반드시 누가복음에 대한 성격과 누가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도행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두 책은 사실상 원래는 하나의 묶음으로 취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책이 분류가 됐는데, 자, 우선 먼저 쓴 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십시다. 여기 손으로 좀 접어두시고 누가복음 1장. 1장에 보시면 사복음서의 세 번째 복음이죠. 1장 1절서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이 말은 말씀의 목격자가 되어서 그 말씀의 내용을 쓰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누가뿐만 아니라 외에도 여러 명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많은지라. 3절 보십시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누가를 가리킵니다. 자,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 누가 나오죠? 사도행전 1장에 발견되었던 같은 인물인 데오빌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 뒤에 무슨 호칭이 붙어 있는가 하면 각하라는 호칭이 붙어 있어요. 각하. 그런 걸로 봐서 이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급 관리 중에 한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상당한 레벨이 있는 귀족이든지 고급 관리였던 것이 맞아요. 근데 당시에는 로마 고위 관리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자들부터 이러한 복음의 전환 또는 개종의 역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이 데오빌로가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씩 정체가 밝혀지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조금 더 질문의 그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뭐냐 하면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라고만 쓰여져 있어요. 그죠? 각하라는 호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아주 예의를 갖추어서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좀 더 볼까요?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라.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막 받아들여서 눈을 뜬 사람이거나 아니면 후자는 복음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전자 쪽에 무게를 둡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나 또 누가가 이 사람에게 특별히 대상으로 글을 쓰는 걸로 봐서 그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아직 복음의 초신자에 불과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데오빌로는 한 개인을 사실상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이제 막 복음에 호감을 갖고 눈뜨기 시작하는 모든 이방인들에 대한 글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징적인 인물로서 여기 데오빌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4절을 보니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어떻게 하려고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이여령 박사가 세련되게 표현을 했더군요. 잠재적 그리스도인. 불신자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표현을 그렇게 좀 세련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잠재적 그리스도인. 좋죠? 예. 자, 그런데 오늘 이 문장의 모든 내용으로 미루어 봐서 누가는 이제 막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에 눈뜨기 시작한 이 이방인을 상징하는 데오빌로에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 질문했던 것처럼 누가복음에는 각하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각하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이름을 불러요. 데오빌로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러면 어느 책이 먼저 쓰여졌을까요? 사도행전일까요? 누가복음일까요?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훨씬 시간이 흘러서 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달라졌는가 하면 호칭이 달라졌어요. 그 사이 둘이 싸웠나요? 그래서 막 이름 막 불렀나요? 성경책이 그런 개인적인 사감을 담을 리는 없겠고 무슨 이유일까요? 이 미세한 차이는 이 호칭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간격을 설명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리죠. 한 5, 6년 전에 전방 쪽에 그 별들만 모이는 무슨 기독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집회를 하러 갔었습니다. 조찬 집회인데 저는 별들을 한꺼번에 그렇게 가까이서 밥 먹으면서 보기는 처음이었어요. 뭐 1스타서부터 3스타까지 오셨더라고요, 여러분이. 근데 그 별의 위용이 꽤 포스가 대단하더군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다 장군 아닙니까? 장군이면 여러분 바뀌어지는 게 한 300가지가 바뀌어진답니다. 영광급에서 별 하나 달면 이제 장군학이라는 책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이분들 호칭이 아주 재밌어요. 다 1스타, 2스타인데 3스타까지 있었는데 이분들이 서로를 부르는데 김장로님, 박집사님 서로 그렇게 불러요. 김장군, 박장군 이렇게 부르질 않아요. 그러다가 식사를 하는 중간에 밥풀떼기 세 개를 단 대위,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네, 이제 깜짝 놀란 게 일어나시더라고요. 계급사회인데, 근데 그 모임은 기독교 장성들이 모이는 아주 특별한 모임이었어요. 밥풀떼기 세 개단 대위가 들어오는데, 장군,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일어나시더라고요. 그것은 한 개인에 대한 존중보다는 그 공동체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데오빌로가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는 누가도 그분의 세상적인 지위와 위치를 생각하고 고려해서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이 글을 썼겠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점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나라와 기독교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깊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온전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하라는 호칭이 떨어져 나갑니다. 자, 누가복음은 왜 기록됐는가에 대한 진술을 사도행전 기자가 이렇게 설명해요. 자,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어디에다가? 누가복음에다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자, 잠깐 앞을 보실까요? 드디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제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의 데오빌로가 아니에요. 각하 시절에 그렇게 호칭을 붙여야 했던 낯설고 초보 시절의 초신자 시절의 데오빌로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깊숙이 성숙해 들어와 있습니다. 뭐가 된 거죠?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속성을 딱 하나 끄집어 올리라면 여러 개를 말할 수 있겠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가치가 가족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가족으로 매일 만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3일교회 성도들은 앉는 자리에만 앉지 마세요. 좀 돌아다니면서 앉으세요. 앉는 자리에만 와서 앉아가다 보면 그 사람밖에 몰라요. 이 만 명이 넘는 교회인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다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각하라는 호칭이 떨어져 나가는 걸로 봐서 누가의 판단에 데오빌로를 그냥 로마 고급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가 이미 이제는 교회라는 가치와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강아지 눈뜬 식으로 초신자에게 덥석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을 섣불리 설명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성장하고 훈련되고 성숙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일을 말씀하십니다. 자, 우선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그 성숙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공개하고 싶고 공유하고 싶고 부탁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이 뭘까? 그걸 좀 보자고요. 누가복음 24장을 좀 열어가겠습니다. 24장.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5절을 보세요. 25절.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냐,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앞을 보실까요? 이 대목은 누구에게 한 얘기냐 하면 낙심한 제자들에게,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따랐던 스승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고 그의 처형과 함께 그들은 낙심을 해버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 겁니다.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때 그 엠마오 도상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힐책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는 자들이요. 그리고는 이런 얘기를 하죠. 27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설명해 주셨던 이 복음의 핵심과 내용들을 제자들이 다시 듣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깨닫는가 하면 예수님이 죽고 나셔서 부활하셨음에도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깨닫는가를 잘 보십시다. 3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 하신 역사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으시고 그들의 어두웠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드디어 알아먹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섯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부탁하셔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디일까요? 사도행전의 현장입니다. 자, 24장 뒤로 넘어가서 몇 절을 보시냐면 44절을 보세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다섯 가지 설명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앞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 일의 첫 번째 일이 뭡니까? 구약에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되었던 일들이 오늘날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교회에게 맡긴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오늘날 성도는 첫 번째로 감당해야 될 역사가 뭡니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직도 막연하죠? 도대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두 번째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거를 구체적으로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두 번째 뭘 공부해야 됩니까?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고 현장으로 보내실 때 무기 들리지 않고 보내시지 않아요. 전쟁터로 내보내는 병사들에게 훈련도 안 시키고 무기도 안 들려서 보내는 지휘관은 없어요. 우리는 먼저 가자 하기 전에 교회가 뭐에 대한 정확한 가치가 중요합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담임 목회자의 개인적인 성향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담임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또 교회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우선적 가치가 될 수 없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가치는 성경이 가라는 대로 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됩니다. 제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우리 3.1교회 젊은이들과 성도들에게 죽기 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소원인데 될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예수님 오시면 제일 좋고, 그 안에 진심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 앞장서서도 안 되고 어떤 세속의 가치가, 세속의 트렌드가 교회의 방향이 될 수도 없어요. 교회의 중요한 키는 성경이 어디로 가라고 말하는가. 그러려면 교회가 제일 창념해야 될, 땀 흘려야 될 작업이 뭘까요? 성경을 배우는 열기가 일어나야 돼요. 믿습니까? 호세아 시대에, 사사 시대에 왜 그 시대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나요? 말씀을 무시한 시대였어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의 선지자 누구를 일으키시죠? 사무엘을 일으키는 거예요. 몰락에 가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꿈결처럼 다시 일어납니까?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사무엘의 말씀이 가르쳐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 민족이 사는 길, 이 시대가 사는 방법은 다시 우리 선배들이 그토록 붙들고 목숨처럼 사랑했던 성경 한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믿습니까? 강단마다 푸른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롭게 싹트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민족이 사는 길, 교회가 사는 길, 청년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길입니다.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에도 그냥 뜨거운 가슴 하나로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항목이 뭐였다고요?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두 번째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저를 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한 예수님의 데오빌로나 오늘날 사도들이나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에게 부탁하셨던 내용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었어요. 무슨 복음이요? 회개의 복음. 잘 사는 복음이 아니고 무슨 성공하는 비결의 복음이 아니고 회개의 복음이었어요. 성경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외쳤던 깊은 그 시대를 향한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오늘날 현대교회의 지독한 뒤틀림은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를 선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사도들과 교회들에게 부탁하시면서 회개의 복음이, 왜 인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가? 우리는 영원히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통해 잡아가고 옷을 찢고 제 위에 앉아서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오늘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기를 교회에다가 맡긴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일에 세 번째 중요한 골격이었어요. 네 번째를 볼까요? 뭘 맡겼나? 네 번째. 자,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아멘. 여기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로 부름을 받습니까? 증인. 이 증인은 법적인 용어예요. 이 증인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목숨을 걸고라도 사실 그대로 전하는 자를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법정에도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아요. 근데 요즘은 법이 하도 물렁해서 위증을 떡 먹듯이 하죠. 뭐 벌금 내지 뭐. 그리고 자기 이해에 맞게 자기 주관적으로 위증을 합니다. 근데 복음의 증인은 그래서는 안 돼요. 이거는 가고 싶고 가기 싫고 이 기준도 부당한 기준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부탁한 내용이에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구속함을 입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전부 다 뭘로 부름을 받는 겁니까? 증인으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사건의 진상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그 고백이 분명한 자라면 누구나 이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지막 한번 볼까요?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기다려야 돼요. 이 성에 머물라. 기다려야 돼요. 왜 기다려야 될까? 그 답을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4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4절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뭘 기다려야 될까요?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약속한 그분이 오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까? 여기는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막을 보면서 우리 그 이유를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막을 잘 보세요. 여기 성령님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랬냐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 내 옆에 항상 계시는 자, 나와 동행하시는 자, 이런 뜻입니다.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즉 성령이 그렇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내주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최악의 욕 중에 하나가 이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나 해먹어라, 이게 최악의 욕이라 그래요. 그만큼 성령의 동행하심과 임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엠마오로 향하던 낙심한 두 제자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예수께로 들었지만은 깨닫지 못했던 것은 뭐의 도움이 없었어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불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때 그렇게 답답하고 열어지지 않던 진리의 세계가 확 열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먼저 본 교회에서 설교를 내가 해도 어려울 정도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려운 내용을 설교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걱정이 돼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알아들으셨을까? 그래서 한 번은 나가다가 80이 가까운 분인데 공부가 짧으신 분이에요. 물어봤어요. 오늘 설교 알아들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기다렸다는 듯이 제 손을 잡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요. 난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언제 한번 그분을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설교를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그 성경을 어떻게 깨달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이지력이나 지혜, 설득력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배움이 짧든 길든 그게 중요한 기준이 아니고 누가 임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설교를 듣기 전에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님, 내 이성 속에 임재하셔서 내 새 속의 가치나 무지를 거두어 주시고 성령님 밝은 빛으로 조명하시어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기도 속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보혜사 그분이 오시면 모든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막을 그대로 두세요. 중요합니다. 이제 제주 선교부터 우리가 올여름 이제 스타트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준비됨, 우리의 논리력, 우리의 설득력, 말재간으로 상대방이 설득당하는 것이 전도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가 증언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소개하세요.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믿습니까?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의 말재간으로 상대방이 설득당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열어놓으셨어요.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그 강가에 한 무리의 여자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이 정확히 뭐라고 설명하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놓으셨다 그랬어요. 미리 열어놓으신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 표현으로는 어? 하나 얻어 걸렸네? 얻어 걸린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이 미리 열어놓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분은 항상 주님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주님만 높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장 첫 번째 열매가 겸손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면 무서워져요. 겁나요. 너 예수 믿어? 막 이러고 말이죠. 어떤 녀석은 나한테도 목사님 예수 믿습니까? 막 이러고요. 기도원 갔다 와서. 근데 그런 녀석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 시켜가지고 얘 좀 재워야 되겠다 그러고 잠을 좀 푹 자게 했어요. 애가 잠을 못 자가지고 막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제 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해져요. 왜? 성령님의 역할이 항상 자기를 드러내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 드러내러 오신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것입니까? 주신 것입니까?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시려고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겐 이미 많은 보석을 주셨는데 보석을 보석으로 보지 못하고 돌멩이로 알고 살아가는 가난한 인생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은 오셔서 그거를 보석으로 보게끔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겠습니까? 성령님 의지해서 살겠습니까? 그 싸움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령님의 행전입니다. 아멘. 우리 삼일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들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그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꿈, 우리 각 개인에게 명하시는 소명이 붙들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저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제 내년이면 60주년을 맞는 우리 삼일교회가 지난 60년보다 더 복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우리 삼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성령님 임재하셔서 친히 앞장서 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인생 속에도 충만히 찾아오셔서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다는 그 소명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소명에 눈뜨는 성령님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